사도행전 27장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3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진 담대한 신앙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신앙의 전투에서 실패하는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심한 신앙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우리들이 가진 기대 때문에 실패를 한다 그랬습니다. 주를 따르기로 하는 것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을 쫓아가는 것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선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주를 믿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 하는 기대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대표적으로 강해지지 못하고 그리고 필요한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힘의 근원을 놓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힘을 바라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과 같이 믿음은 대상과 내용에 관한 싸움이지 믿는 자의 열심의 싸움은 2차적이라는 것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믿는 대상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믿는 자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9장 사건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산 밑에서는 남은 아홉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고치지 못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주님이 내려오시자 제자들도 실패했고 또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도 주님께 메어 달려서 고쳐달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22절 보시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믿음에 관해서는 아마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기 위해서 꼭 제대로 이해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의심하면 결과가 안 이루어지고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뜻의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는 간절함에 있어서는 뭐 누구에 못지않지요. 주님께 그 자식을 고쳐주기를 바라서 데려왔습니다. 그 열심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것은 확인을 못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과연 하실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가 분명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시거든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는 자라는 건 결국 믿음을 가지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건 누구에게 다 붙어 있는 거냐면 믿는 자가 주님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을 부탁한 대상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대상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로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시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에 대하여 본인이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신뢰가 없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에 대하여 모르고 있단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요. 네 믿음이 부족하다가 본인이 가진 열심과 진심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 열심과 진심이 묻어져야 될 자리를 할 근거로서의 자기 신앙의 대상에 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금 억지 같은 느낌도 좀 드시죠? 그것이 본인 믿는 자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조금 더 나가시면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제가 말하는 사본이라는 건 이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그 원본을 옛날에는 이게 그 일일이 카피를 해야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원본을 보고 베낀 그 책들 중에 기도만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그 금식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즉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이 결과될 수 없느니라요.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됐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란 원칙적으로 제 1차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를 하는 당사자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까식으로 본인이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의 문제라고요. 기도란 대상.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기도입니다. 즉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건 너희는 못한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게 부탁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탁의 성실성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금식은요, 우리 종종 금식 기도는 훨씬 응답이 빠르다, 그런 얘기를 시중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 필요한 데서는 은혜를 안 받고, 시중 내지는 뭐 이런 데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많아서, 금식이라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원래가 먹는 것으로 힘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병이 나도 억지로라도 먹어라.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라죠. 먹어야 힘이 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먹지 않는다는 건 뭐죠? 이제부터 일어난 일이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 금식은 굶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식이요 기도입니다. 그 금식 기도라는 건 둘 다 누가 얼마나 오래 안 먹었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미련한 겁니다. 기도를 누가 목청을 더 크게 하느냐의 싸움은 아닙니다. 이게 원리예요. 즉 모든 신앙이라는 건 결국 대상에 관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그분을 의뢰하느냐. 내가 그분을 의뢰한다는 종교적 치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강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건 구약으로 가시면요 좀 더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 성경 432페이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죠. 사무엘상 15장 19절. 사건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사울이 가서 그 백성을 다 쳐서 항복을 받았는데 그 진멸하라는 명령 속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고 남겨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 살찐 소들, 양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욕심이 생겨서 사울이 그걸 남겨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꾸증입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이름보다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왜 강조되느냐? 왜 성경이 그 믿음을 강조할 때마다 순종을 강조하느냐 하면 결국 믿음이란 이런 싸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은 대상에 관한 것이고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믿는 자의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종교심과 어떤 그 성실함을 증거하는 한 포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욕먹는 게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제사나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사는 드리고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 즉 그의 말을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이란 궁극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가 아닌데 그리고 신이 아닌데 우리가 신이라고 스스로 갖다가 인정을 하고 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슨 요구가 없죠. 우상은 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인들에게 요구가 없습니다. 모든 요구는 누가 만든 거냐면 가서 경배하는 자가 만든 겁니다. 그건 결국 왜 만들었냐면 본인의 종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술이라는 거는 가짜 어떤 술법이란 말이에요. 지가 욕심내는 것을 하기 위한 자기 도취죠. 뭐 자기 장난이고 결국은 자기 욕심과 자기 치장으로 종교라는 것을 만든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명령을 받고 그 요구에 자기를 제한시키려는 순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그 신앙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요구 아래 나를 자리 잡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앞장서게 되면 그는 자기 힘을 근거로 해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강한 힘이라는 건 존재하지 못합니다. 지가 낼 수 있는 힘이 전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혹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혹과 협박 앞에서도 당당한 것은 이 세상이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실패케 할 수 없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강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냐와 하나님의 명령 아래 나를 순종시킨 죽어도 좋다는 그 자신이 있다면 그의 믿음이 약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과 내 근거 위에선 내 힘뿐이지 신앙이라는 것은 모두 그 치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삶의 방법에 대해서 아무 발언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래 나를 순종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신앙의 근거로 작용하지 않고 내가 내 힘의 근거거든요. 내가 내 힘을 잃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현실적으로 갖는 신앙적인 실패의 제일 많은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강한 믿음을 가졌느냐 할 때 그는 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의 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의라는 기초 위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근거에서 담대한 겁니다.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으랴? 그리고 내 실패가 왜 하나님의 실패겠느냐? 이것이 그의 강한 믿음의 근거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쉬우냐 하면 처음에 바울이 실패했던 것 같이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것들은 실제로 자기의 힘이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했던 꾸중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였습니다. 거기서 놀랐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부 자기 치장밖에 아니었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의로 무장한 그 기초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흠 없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했다는 걸 알고 놀랍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율법, 율법적인 행위, 완전한 모든 종교적인 생활 태도가 자기를 치장하는 것, 자기가 남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은혜 아래 들어간 그 근거 위에선 자랑이 아니었다고요. 이것이 바울이 그의 신앙의 담대함이 만들어진 근거로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훨씬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호세아서 6장 같은 데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이런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건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하면요 4장에 가시면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꾸짖는다고요? 저들이 제사를 안 지내고 율법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치장이라고요.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고 있지 나에게 의로운 근거가 없고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믿음이 믿는 자의 믿음 신실함과 종교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지 말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으로 귀의하는 것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런 가지 않고 나는 믿음을 갖고 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 나는 한 번씩 철야한다. 나는 너보다 더 종교적이다. 나는 더 믿음 생활한다.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내 안에서 순종하는 대로 가야죠. 여기가 바로 내 믿음이 나라는 자를 의로운 기준으로 삼는 치장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우치고 그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내가 하나님 아래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가느냐로 같은 믿음의 표현 같은데도, 같은 믿음의 고백 같은데도 전혀 다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하고 그의 불러내신 의를 근거로 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는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교묘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이 믿음이 서야 할 근거를 자기 쪽에서 만들기 쉽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치장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식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을 너무 감정적으로 갖고 가는 데 있습니다. 보통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감격과 기쁨이라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기뻤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무엇 때문에 생겼느냐를 놓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많은 눈물을 흘리신 경험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 눈물의 정체가 뭡니까? 그 눈물의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혹시 중간에 예수 믿으셨거나 혹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극적인 계기를 가지셔서 예수를 더 열심히 믿는 쪽으로 방황하던 시절에서부터 돌아온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때 많은 눈물이 있었을 텐데요. 그 눈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 눈물의 정체는 물론 기쁨이고 환희고 애통함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눈물의 정체는 뭐냐면요. 안심입니다. 집 떠났던 애가, 여러분 옛날 우리 창경원 다니던 시절에 그 애들, 그 부모 떨어져갖고 애들 그냥 무작정 울지 않습니다. 절반 울면서 찾으러 다니는 동안은 맘 놓고 못 울어요. 찾으니까. 만남은, 그럼 이제 맘 놓고 눈알이 빠지게 우는 거죠. 이제 만났으니까. 그래서 회개 시에 나오는 눈물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었는가를 아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안심이 거기 그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내가 집에 돌아왔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안도의 눈물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 눈물은 아주 그래서 미묘한 것입니다. 아주 그 신비로운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말고 어떤 체험에 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체험은 무슨 암이 났다든가 무슨 죽을 뻔한 교통사고에서 어떻게 묘하게 살아났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기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 기적은 다른 것과 다른 겁니다. 독특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만 남느냐 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내용의 부산물로서의 기쁨과 체험이 아니라 기뻤다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적지 않이 혼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확신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은 날을 뚜렷하게 다른 사건과 구별되게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라 그러는 데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서 구원 받은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을 해야만 쳐주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없어요. 목사님도 못 받았으니까요. 저보다 확신 더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저보다 믿음의 확신이 큰 사람 아직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는 분명한 확신과 정말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체험이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라는 체험도 없고 제 생애에 눈알이 빠지게 울어본 적이 일단 없습니다. 저는 그냥 덤덤하게 믿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괜찮은 경제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속지 마세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신앙에 어떤 돌연한 전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그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냐? 베레아파에 속하셔서 그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영적인 충격을 받고 이 열심 있는 신자로 이 돌아서는 계기가 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 목사님한테 가서 이 저거 받으시고 넘어지셔서 돌연한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뭘로 남느냐 이겁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과 넘어진 것으로 남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만나게 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읍시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에게 좋은 걸 해주기를 기뻐했다고 합시다. 뭐 저라고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무슨 좋은 옷도 사줬어요. 기쁘지요? 그러면 여행을 해서 기쁘고 옷을 얻어 입어서 이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원래는 뭐냐 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죠. 그러나 잘못하면 뭐만 남냐면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기쁨을 모른다. 이거는 난센스라고요. 연탄을 앞에서 끌고 뒤로 밀면서도 부부가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오해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어떤 수준 이상으로 넘쳐나지 않으면 본인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이 신자들이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행복이란 자식이 대학 붙고 남편은 사장 되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고 내가 산 땅이 그냥 막 오르고, 이게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느 날 잔잔히 잠자는 애 얼굴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쌓여오고 쌓여오고 쌓여온 어떤 경지고 어떤 수준이고 어떤 차원 다른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건, 하나의 독특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가슴속이 왈랑왈랑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 그러냐면 12살 때 첫사랑으로 느꼈던, 지나가 보니까 개뿔도 아니었던 그때 그 센치멘탈했고 뭘 모르던 시절의 가슴 두근거림입니다. 가슴 두근거림이란 꼭 첫사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집 유리창 깨고 뒷골목에 숨어 있을 때도 가슴은 두근거리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어떤 체험이나 가슴뛰으로 쫓아가시지 말라고요. 무엇이 내용인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십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자, 악한 영과 싸우고 주의 군사로 든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무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의의 흉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의 흉배, 흉배라는 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군인의 무장을 묘사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에게 권면할 때 당시에 그가 보고 쓴 것은 로마 군인들의 그 무장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보신 적 있죠? 흉배라는 것은 목부터 어깨, 가슴, 배를 가리는 보통 가죽으로 만든 혹은 그 위에 철판 같은 걸 이렇게 붙여서 만든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구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내장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내장을 무엇으로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요, 감정의 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우리가 감정의 자리로 이 내장을 생각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슬프다. 이거 아닙니까? 간땡이가 부었다.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이 감정의 자리를 본단 말이에요.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 창자, 심장, 무슨 이런 것들을 감정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그걸 뭘로 보호하라고요? 의의 흉배. 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내 의는 내 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공격하냐면 너 그 말할 자격 있어? 그거거든요. 조금 아까까지 딴짓하고 온 주제에 무슨 기도야. 우리가 담력을 못 갖는 이유입니다. 자꾸 우리의 지난 죄를 들춰내고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못났고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자꾸 들쑤시면 다 나가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실패뿐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의 믿음은 식어지죠. 그게 어떻게 활활 불이 타겠어요? 그건 잘못이라고.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내 열심을 불을 질러서만 믿음의 활력을 가지려는 건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걱정 말아라 이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었는데 누가 우리를 방해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편들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뭘로 결론이 나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의 담력을 잃는다고요? 근거를 내 안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럽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내 안에서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불길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아니라고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불길은 없어도 됩니다. 불길이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 갈보리산 위에 분명히 섰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거기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건 내 기분과 상관없습니다. 비행기와 오토바이는 어느 게 빠릅니까? 물론 비행기가 빠릅니다. 어떤 게 빠른 느낌이 듭니까? 오토바이가 빨라 보입니다. 왜요? 그는 노출된 상태로 타야 되기 때문에 달릴 때 바람 저항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달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달리는 것 같아요. 80km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은데 그게 10배도 더 되게 800km도 넘습니다. 우리는 뭐에 속고 있다고요? 근거와 신앙의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진 모든 그의 담력과 신앙상의 승리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잘난 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못난 것과 자기 안에 아무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한 사도 바울입니다. 죽으면 천국 갈 것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당장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가 붙으면 어떻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붙여달라 이거죠. 그래도 기왕 마찬가지일진데 붙으면 붙는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유익을 주실 것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그 일로 우리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조그맣게 아멘이요.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큰 소리로 하고. 여기가 우리가 지는 자리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나라고요. 내 욕심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능력이 있어요. 나뿐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이 뻗치는 것도 내 안에서 불길이 탈 때지 하나님이 그 전능한 오른손을 펴실 때가 아니라고요. 여기가 우리가 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이 세상은 결국 종막을 고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아발을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꾸중을 깊이 음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뛰어났느냐 못났느냐와 상관없이 사실은 신자는 다 실패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헛되지 않게 할 겁니다. 문제는 뭐죠?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가 담력을 얻고 그의 신앙 인생을 즐기고, 모르면 어차피 가는 길 꽁꽁거리고 가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가 많은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 있는데 밤낮 덜덜덜덜 떨면서 가는 거죠. 어분의 3년 찾는 겁니다. 이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신앙의 담력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무슨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힘써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책감과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교만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귀의하는 법을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으로 순종한 인생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시면 하실수록 늘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쇠퇴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부름받은 사람답게 승리하시고 더 많이 순종하셔서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기쁨을 맛보시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높여가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값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보된 승리, 허락된 모든 특권들을 누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나를 치장하는 헛된 노력에서 구원하시고 주를 힘입어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누리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승리가 높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